Leah.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과감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오늘 경내 기자회견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에 일본이 주체적으로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납치 피해자 가족이 고령화되는 가운데 하루라도 빠른 해결을 위해 다양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행동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통화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재개합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 협상에 류허 부총리가 참석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미중 무역협상은 한때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부과 위협으로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자신의 트위터에 오는 10일 중국 수입품 2천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올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중국이 재협상을 원해 협상이 너무 느리게 진행된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관세 추가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얀마 교도소에 수감됐던 로이터통신 기자 두 명이 오늘 전격 석방됐습니다. 양국 외곽 교도소에 1년 넘게 수감돼 있던 이들은 이날 대통령 사면으로 전격 석방됐습니다. 로이터통신 소속으로 로힝야 난민들을 취재했던 와룽과 초소에우 기자는 2017년 12월 체포돼 지난해 9월에 기소된 뒤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두 사람에게 공공비밀법을 적용했습니다. 로힝야 난민은 미얀마 북부에 사는 이슬람 소수민족으로 미얀마군 탄압으로 수많은 사람이 살해되거나 이웃나라로 피신해 난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 기자와 초소에우 기자가 로힝야 난민을 취재한 기사는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이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과 폭격기들을 배치하는 건 이란으로부터의 분명한 위협 때문이라고 패트릭 셰네헨 미 국방장관 대행이 밝혔습니다. 셰네헨 대행은 어제 트위터에 이란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 자산들을 재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이란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항공모함 에이브라햄 링컨호와 폭격기를 파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미국은 이란과 전쟁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이란 혁명수비대나 정규군의 어떤 공격에도 완전하게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셰네헨 대행은 어제 도발을 중단하라고 이란 측에 촉구하면서 이란이 미군이나 미국의 이익을 공격하면 이란 체제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극에서의 러시아와 중국의 공격적인 활동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핀란드에서 열린 북극협의회에서 연설하고 미국은 북극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북극을 전략지역으로 만들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시도에 대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극협의회 회원국들은 더 이상 이 지역에서의 활동을 과학적 협력과 문화적 사항 그리고 환경 연구에 집중하는 것으로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중국이 북극권 국가가 아니라면서 중국이 북극에서 어떤 권리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북극에서 군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지구에서 매년 평균 630만 헥타르의 산림이 사라졌고 전체 동식물 100만 종 이상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산하 생물다양성과학기구는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7차 총회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는 동식물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 대부분 인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멸종 생물의 가장 큰 원인은 도시화 등 인간의 토지 이용 행태 변화에 따른 동식물 서식지 감소가 꼽혔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현지입니다. 2019년 5월 7일 화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도발 목적이 아닌 화력 타격 훈련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원 의원들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초당적으로 비판하며 대북 압박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알리려는 탈북민들과 인권단체들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도발 목적이 아닌 화력 타격 훈련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발사가 남북 간 9.19 군사 합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를 미사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실험하고 북한이 지금 그 발사한 것은 약 200km 언저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도가 20에서 65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이 아니란 것이 판명이 된 것이죠.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은 이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의 보고를 받은 후 언론 브리핑에서 보통 단거리 미사일은 사거리가 1000km 이내, 중거리는 3000km에서 5000km, 장거리는 5000km 이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전략 무기였다면 전략군 사령관이 참석한 상태에서 발사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에 포병국장이 대신 참석한 것을 보면 전략 무기가 아니라 전술 무기를 시험하는 단계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예전에는 전략 무기를 단종으로 시험 발사했는데 이번에는 방사포 등 여러 가지를 섞어서 발사하며 훈련한 것이 특이한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이 도발 의도는 아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번 그 동해상에 발사체를 쏜 것은 도발 의도라기보다는 화력 타격 훈련이었다.
안 의원은 북한이 오전 9시에 개방된 장소에서 훈련한 사실을 지적하며 만일 도발 의도였다면 예전처럼 새벽에 미상의 장소나 도로 위에서 발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대내외적인 목적을 위해 이번 발사를 감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태도 변화를 압박한 것과 동시에 군부 주민의 불만을 좀 전환시키고 체제 결속을 도모한 그런 목적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국방부 최연수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북한의 다수 발사체 발사는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 대변인은 북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 행위를 도발로 보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냐는 이어진 질문에는 합의 위반은 아니라며 군사합의에 명확히 금지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는 군사합의 취지에는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국방부가 북한의 발사체를 미사일이라고 명확히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한국과 미국 당국이 그렇게 하기로 공감했기 때문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의 김준락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 4일 신형 전술유도 무기와 240mm와 300mm 방사포 수발을 오전 9시 6분부터 10시 55분까지 함경북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이에 대한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세부 탄종과 재원을 공동으로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김 실장은 북한의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없느냐는 질문에 현재 분석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6일 국회 보고에서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아닌지 분석 중이라며 지금으로서는 답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한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신형 단거리 발사체에 미사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안보포럼의 신종우 선임 분석관은 사거리가 짧거나 고도가 낮다고 탄도미사일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이스칸다르 같은 경우는 고도가 50인데요. 50, 정찰고도 50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탄도미사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서 봐서는 뭐 미사일은 맞고요.
신선임 분석관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위협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며 다만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그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경우 사거리가 더 긴 미사일 발사 등 무력 시위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발사체와 관련해 모호한 표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 시험은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대화를 이어간다는 그러한 접근보다는 위협은 위협이라는 문제인식이 필요하고
신센터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한 다음 대화는 대화대로 이어가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 상원 의원들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초당적으로 비판하며 대북 압박 강화를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대북 전략 전면 수정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의원들은 당적을 막론하고 북한의 발사체 도발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특히 추가 제재 부과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와 관련해 북한은 미국 안보에 분명하고 실재하는 위험을 강화하고 있다며 가까운 장래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성하려면 최대 압박을 강화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이 위반한 대북 제재 및 정책 강화법과 아시아 안심법은 불량 정권인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행정부에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의회는 북한의 미치 강의에 훨씬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리드 액트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드 액트는 가드너 의원이 지난 회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제재 강화 법안으로 유류 공급 등 대북 금수 조치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페투미 상원 의원도 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김정은의 도발은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은 선의로 협상하고 있지 않다,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납북자 관련 토론회에서 대북제재 강화법 아닌 브리크 행태에 대한 지지 의사를 재확인한 점을 언급하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링크 액트는 투미 의원과 민주당의 크리스 베놀런 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해 현재 상원 은행위에 계류 중인 대북제재 강화법안으로 대북금융거래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이 같은 반응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입장과는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거듭 확인하면서 비핵화 협상에 대한 낙관론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아주 흥미로운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지만 김정은은 대단한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를 방해하거나 끝내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 않으며 딜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도 5일 미 주요 언론들과의 잇따른 인터뷰에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북한의 이번 도발을 계기로 대북 전략 전면 수정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외교 정책과 관련해 공화당 내 의견을 주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이 북핵 위협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 역사적인 노력에 감사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개인적으로 관여했으며 윈윈 해법을 찾을 의향이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재개 움직임은 현재의 공식을 위험하고 극적인 방식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벤사스 상원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김정은의 도발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평화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열망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두 살인적인 폭군은 평화와 안정에 관심이 없다면서 미국인은 우리의 친구가 정말로 누구인지에 대해 방심해선 안 되며 적들의 공허한 약속에 대해서도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일부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비판하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에이미 클로버차 상원 의원은 5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내가 가진 문제는 그가 북한과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계획과 진정한 협상 전략이 없고 동맹국과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수위를 높이고 김정은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얘기한 오토 원비어의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리 부커 상원 의원도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미국인을 오도하고 있다며 자신도 물론 적들과 만날 것이지만 올바른 조건하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대북 압박을 유지하되 실무 협상을 통한 대화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상원 외교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미사일 시험은 북한이 핵무기와 운반수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면서 김정은 정권은 조속히 미국과의 실무협상에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계속 위험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쏜 발사체와 관련해 과거 6자회담 당사국들은 온도차를 보이면서도 대체적으로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무기가 단거리인 만큼 과거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와 같은 강경 대응은 나오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의 선택은 일단 대화 기조 유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를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 김 위원장은 내가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나와의 약속을 어기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합의는 성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 역시 폭스뉴스 등 미 언론들과의 연쇄 인터뷰에서 북한이 쏜 발사체와 관련해 중거리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아니라는 높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북한이 비핵화하도록 좋은 해결책을 협상할 모든 의사를 가지고 있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뒀습니다. 한국은 북한이 쏜 기종을 정정하면서까지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국방부는 최초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가 40분 만에 단거리 발사체로 정정한 뒤 다시 신형 전술 유도 무기라고 공식 평가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역시 국회에 이번 발사는 과거처럼 도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며 비핵화 협상의 판은 깨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일본은 이례적으로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상 일본은 동해상으로 향하는 북한의 무기 발사에 즉각적으로 유감을 표시하며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모든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완전히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했을 뿐 북한을 규탄하거나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방위성 역시 일본 영역이나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의 탄도미사일 비행은 확인되지 않았고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발사한 무기의 비행거리가 미한일 세 나라의 로우키 대응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발사체가 미사일이었음에도 미국이나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규탄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US, Japan, and South Korea have all reacted very strongly when it was a long-range missile. This was a ballistic missile, so it is a violation of UN resolutions. Bu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never responded very strongly to, you know, short-range systems.
미국과 일본, 한국은 그동안 모두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하게 대응해왔으며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로 유엔 제재를 위반한 것이지만 국제사회가 단거리 미사일에는 강한 대응을 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편 최근 북한과 정상회담을 가진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을 군사적 측면이 아닌 정치적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현 상황에서 모든 시험은 군사, 기술적이라기보다 정치적 양상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는 다음 주로 예정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한국, 일본 방문 전에 이루어졌다며 관련국들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발사를 강행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발사 당일 CCTV 등을 통해서 관련 소식을 속보로 전했지만 미사일 대신 발사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발사 하루 뒤 오히려 북중 경제협력을 강조하는 기사를 싣는 등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학자들을 인용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북한의 협상 속도에 인내심이 사라지고 있다고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경고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외교관들은 북한 발사체가 미국, 한국, 일본에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는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협상 국면을 이어가기 위해 이번 발사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직 고위 외교관들은 미국이 북한과 외교를 지속하기 위해 북한의 발사체 발사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평화연구소가 6일 워싱턴 DC에서 연 토론회에서 대니엘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이번 발사를 통해 트럼프 정부에 더 많은 양보를 하라는 경고를 보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자신의 인내심이 무한대가 아니다라는 점을 더욱 강조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Assuming that this was not a ballistic missile test, because all ballistic missile tests are explicitly prohibited under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러셀 전 차관보는 그러면서 북한의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이번 발사가 탄도미사일 실험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트럼프 정부가 북한이 보낸 경고의 의미를 축소하고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배가하려는 움직임은 충분히 이해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의 이번 경고가 미국의 우려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북한은 앞으로 긴장 수준을 더 높이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 대사도 미국이 주말 사이에 벌어진 일들의 의미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면서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외교가 이탈되지 않도록 기울이는 노력의 연장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ry to get a negotiation going. I think that is a shared interest at this point of the various parties in the region. And again, I would note that the part you didn't quote was that Mr.
스티븐스 전 대사는 이어 미국은 이 같은 협상을 유지하려고 하고 현재 영내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며 동시에 폼페오 장관이 북한에 대한 매우 강력한 최대의 제재와 이행을 강조한 점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윤 전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지금 상황에서 북한과 외교를 지속하는 것이 영내 모든 국가들에게 유익하며 미국이 대북 외교에 기회를 주고 싶어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전 특별대표는 다만 미국의 입장에서 장거리와 단거리 미사일의 의미는 다르다면서 이번 발사가 북한 해역 내에서 실시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We must remember there is an important distinction between short-range missiles and long-range missiles, especially short-range missiles.
조셉 윤 전 특별대표는 단거리 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 사이에 중요한 구분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특히 한 국가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실시되는 단거리 미사일 훈련의 의미는 다르다는 점을 폼페오 장관이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직 고위 외교관들은 그러면서 북한 문제는 미국 단독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면서 중국 등 유관국들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를 계기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 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북한의 무력 시위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처럼 유화적으로 대응한 건 처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에만 해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때마다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로 강력히 대응했습니다. 아직 발사체의 성격이 규명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미국의 태도는 미북 협상을 고려한 듯 상당히 유화적입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2017년 1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18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네, 미국은 이번 일을 안보리에 회부하거나 핵미사일 실험 동결 위반으로 규정할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방침을 비교적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미사일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인 점을 감안한 겁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동결 조치에 대해서도 미국을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사가 미북 협상의 전제 조건을 깬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바라는 대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까요?
예,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북한의 이번 무력 시위는 비핵화 협상의 재개가 아니라 미국의 입장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요구대로 제재를 완화하고 단계적인 협상 원칙에 동의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폼페오 장관은 대화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대북 제재는 유지될 것임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제재 해제는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네, 미국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도 줄곧 북한의 대화 재개를 촉구하지 않았나요?
예, 하노이 회담이 끝난 지 나흘 뒤에 나온 폼페오 장관의 발언이 시작이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3월 4일 아이오와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과의 협상에 복귀하기를 바란다며 몇 주 내에 협상팀을 평양에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에 폼페오 장관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이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하며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한 바람을 내비쳤지만 북한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그동안 물밑 대화가 진행돼 왔습니까?
폼페오 장관에 따르면 미국은 하노이 회담 뒤에도 북한 측과 소통을 계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양측 사이에 대화라고 할 정도의 만남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번에도 앞으로 몇 주 안에 북한 측과 구체적인 대화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폼페오 장관을 협상 상대로 받아들일까요?
예, 북한이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의 성명을 통해서 폼페오 장관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나타낸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폼페오 장관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미국의 입장 변화를 강한 방식으로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불만은 협상 대표가 아니라 미국의 협상 원칙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이 협상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번과 같은 무력 시위가 계속될까요?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단거리 발사체는 위협이 아니라며 문제 삼지 않을 것임을 밝힌 폼페오 장관의 발언이 이번과 같은 북한의 무력 시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시안으로 제시한 올해 말까지는 저강도 무력 시위 이상의 도발을 감행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비핵화 협상의 전제인 핵미사일 실험 동결 약속을 깰 경우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초래할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시간은 북한의 편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미국이 입장을 바꿀 때까지 북한이 계속 대화를 거부할까요?
예, 북한의 최근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미국이 협상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계속 모색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러시아와 중국과 밀착해서 미국을 견제하고 저강도 무력 시위로 재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대화 제의는 무시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미북 간 교착 상태가 끝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알리려는 탈북민들과 인권단체들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자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지독하게 침해해왔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지난주 폐막된 제16회 북한 자유주간과 관련해 6일 언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내 자유지원이란 제목의 성명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계속해서 집중 조명하려는 탈북민과 인권단체들의 노력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자국민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혹독하게 침해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10만여 명이 관리소, 즉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고 이들의 가족과 자녀들마저 함께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런 억압적인 환경에서 탈출하려는 북한 주민들이 체포되면 자주 고문을 받거나 살해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같은 인권 유린에 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유린과 침해를 집중 조명하며 독립적인 정부에 대한 북한 주민의 접근을 촉진하는 한편 북한의 인권 존중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16회 북한 자유주간은 한국에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등 20여 명의 탈북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탈북민들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등 미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북한의 여성과 군인, 탈북민들이 겪는 인권 침해 등에 관해 증언하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탈북민 대표들은 특히 VOA에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과 대화에 적극 나서면서 북한 인권운동이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와 언론들이 관심을 계속 가져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서 BOA에 인권과 관련해 제재와 압박은 실효적 수단이 될 수 없다며 북한이 정상국가로 발전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게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실효적인 방법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미북 대화를 시작한 이후 인권에 관해 공개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미 정부는 인류 보편적인 인권 문제에 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3월 공고에서 대북 정보 유입과 인권 개선, 책임 추궁 등을 위해 단체들의 6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대표들이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석방 당시 북한 측이 요구한 의료비 청구서에 미국 측이 서명한 것과 관련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미 정부의 대처 방식이 국가 안보 이익과 대북 외교에 추가 혼란을 초래한 건 아닌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과 밤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원비어 석방 당시 북한 측이 내민 200만 달러 청구서에 미국 측이 서명한 데 대해 폼페오 국무장관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두 의원은 지난 3일 폼페오 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우리는 물론 해외기관에 의해 인질로 잡힌 미국 시민들의 석방을 위해 모든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믿음에 공감한다면서도 이 사안이 다뤄진 방식이 자칫 대북 외교와 미국 시민의 삶과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 모두에서 미 국가안보 이익에 복잡성을 더할 수 있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이 원비어 석방 당시 미국 측에 의료비 명목으로 200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따라 논란이 이어지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거듭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부 장관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돈을 요구했고 미 당국자가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어떤 돈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조셉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곧바로 CNN 방송에 출연해 청구서에 자신이 서명했으며 미국은 약속을 한 만큼 2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폼페오 장관에게 9가지 질문을 제기하며 오는 16일까지 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조셉윤 전 특별대표가 지난 2017년 6월 방북하기 전에 북한 측이 원비어 석방을 위한 의료비 등을 북한이 요구할 것이라는 점을 사전 인지하거나 예상하고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또 윤 당시 대표에게 북한 측이 내민 청구서에 서명하라고 승인한 미 정부 최고 책임자가 누구이고 이런 승인이 누구를 통해 윤 대표에게 전달됐는지 답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식의 지급이 미국의 제재 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지 윤 당시 대표가 청구서 서명 승인을 받았을 때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도 대북지북에 관한 승인 또는 허가증을 발급했는지 그렇지 않았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외에도 지급에 관한 서면 약속 또는 대북협상에 지급 기한이나 조건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두 의원은 지급에 대한 서면 약속이 당시 대북 정책과 전략에 미칠 영향에 대한 국무부의 평가는 무엇이었는지,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후속 협상과 대북 외교에 어떤 파급 효과가 미쳤는지, 그리고 미국이 200만 달러 지급 약속 이행을 검토했거나 여전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이 원비어의 억류와 재판, 감금, 건강 상태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믿는지, 원비어가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석방되지 않도록 한 결정에 김정은의 책임이 있다고 믿는지 물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오는 9일 북한 인권 상황을 집중 심의합니다.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인권 실태를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공론화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6일 언론 보도문을 통해 9일 열릴 북한에 관한 UPR 심의 계획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이사회는 북한이 지난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9일 세 번째 심의를 받는다며 이날 회의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고 밝혔습니다. 롤란드 고메주 유엔 인권이사회 대변인은 6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UPR은 해당 수검국의 인권 상황을 조명해 개선토록 고무하는 상당히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It's an incredibly important opportunity to spotlight human rights situations in these countries, to encourage states to do more to advance human rights.
유엔 회원국들이 마주앉아 수검국의 잘잘못을 가리고 권고안을 통해 인권 개선 여부를 계속 감시하는 건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란 설명입니다. UPR은 유엔 인권 이사회가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4년마다 심의하는 제도입니다. 고메즈 대변인은 북한을 비롯해 모든 수검국의 UPR 심의가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는 건 투명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an incredibly important tool, transparency, and the webcast of these meetings provides that.
UPR에서 나오는 권고안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열악한 인권 상황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개선을 압박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이 그대로 지구촌에 생중계돼 관심을 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메즈 대변인은 그러면서 UPR을 통해 여러 나라의 인권 개선이 이뤄지고 있고 유엔도 이런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국제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에 관한 UPR 심의가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를 규명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결성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6일 보도자료에서 북한에 관한 UPR은 에리트리아와 피지, 스페인이 간사국을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고메즈 대변인은 또 북한 대표단은 한태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가 단장을 맡고 평양에서 각 분야에 대해 설명할 관리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관한 UPR 시민은 북한 정부의 국가보고서, 유엔특별보고관 등 독립적인 유엔 전문가와 기구, 국가들의 보고서,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민간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의 보고서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앞서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국제인권협약, 기구들과 제대로 협력하지 않는 문제, 성분차별과 강제노역, 표현과 이동의 자유 침해 등 다양하고 포괄적인 북한 내 인권유린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4년에 진행된 2차 UPR 심의에서 회원국들의 268개 권고안 가운데 83개를 거부했습니다. 또 나머지 185개 권고안 가운데 113개만을 수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 정부가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권고안을 거의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고메즈 대변인도 북한의 인권 상황과 이해에 관해 일부 강력한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are some very strong criticisms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We have a special rapporteur.
고메즈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관련 상호 대화에 불참하면서도 UPR 심의에 참석해 대화를 이어가는 건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 대표단은 앞서 두 차례 UPR 심의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즉 관리소가 없으며 주민의 기본적인 권리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뷰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부터 미 서부 유타주에 살고 있는 사라 최 씨의 사연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라 씨의 두 번째 이야기, 장양희 기자입니다.
집을 빼앗기고 농사를 짓던 밭도 빼앗기고 억울한 누명을 쓴 동생은 가혹행위를 당하고 자신과 가족의 불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나라. 무엇보다 이 땅에서 살다간 굶어 죽겠다는 두려움에 30대 후반이었던 사라 최 씨는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을 건넌 사라 씨는 자신이 만나야 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자 갈 방향을 스스로 찾아야 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감이 없잖아요. 웬 불빛이 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불빛을 알았거든요. 혹시나 해가고 제가 이렇게 앉았는데 그 불빛이 딱 앞에 와선 거예요. 앞에 왔었는데 지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눈 가만히 감고 있다가 이렇게 눈 뜨면은 그냥 그 불빛이 있는 거예요. 오토바이 불빛 같은 게. 오토바이
바로 앞에?
네, 바로 앞에 딱 이만한 거래요.
불빛을 피해야 했던 사라 씨는 당시 바람이 자신을 도왔다고 회상합니다.
그다음에 그때도 어떻게 이상해요. 딱 조용하다가 잠잠하다가 바람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올 때마다 그렇게 바람 부는 거예요. 이게 바람이 휙 갑자기 불더니 풀이 이렇게 딱 그것도 이렇게 불었으면 나를 다 나타내겠는데 바람이 이렇게 나를 덮으면서 지나가니까 그 풀이 묵은 풀들이지. 싹 덮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위기를 넘기셨어요?
네, 그래서 넘겼어요. 막 그때 그 머리가 그렇게 복잡해요.
세 차례 몸을 숨기다 산으로 도망쳤고 밤새 걸었습니다. 불빛 밝은 중국의 밤 풍경을 그리며 두만강을 건넜는데 태어난 지 한 달을 넘긴 아들을 등에 업은 이 탈북 여성은 그날 이후로 8년 동안 중국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My sweetest friend, everyone I know.
그냥 이제 식당 같은 데서 먹고 살자니까 일은 했죠.
아, 조선족 식당?
네, 조선족 식당에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뭐 그냥 한 20일 정도 일하다가는 또 나오고 또 한 달 일하다가 어쨌든 그게 다 식당에서 이제 일했었거든요. 보통 뭐 제일 오래 일해야 반년 그 정도죠. 우리가 이렇게 중국말 못하잖아요. 중국말 못하니까 식당에 가도 거기 조선족이라 하지만 우리 여기 미국의 한국 사람들이 영어말을 쓰는 것처럼 거기 그 한족들도 저 조선족들도 중국말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당에서 일하다가도 너 뭐 그 저 투더로 가져오라 하면은 가져오라는 건 우리 한국말 하지만 투더를 모르잖아 뭔지. 그럼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투더로 가져오라는데 뭐라고 있어요 하면은 여기 뭐 가뜩한 데 뭘 내가 어느 걸 잡아야 될지 모르잖아. 그러면은 그분이 와서 이렇게 가지고 잡아가면서 멍청하게 서 있다. 그걸 보면 감자로 가져가더라고요. 감자로.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나 그 다음에는 이게 내 나이에 중국말을 모른다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 이제 신고를 하는. 혹시 탈북자 아닌가 이러니까 그 다음에 안 돼 여기서 일할 수 없다 하고 또 옮기게 되고 그렇게 됐죠. 그런 과정을 많이 그래서 월급도 못 받고 그냥
2-3년 그렇게 전전긍긍하다 조선족 남성을 만났습니다. 사라 씨는 그저 좋은 사람을 만나 살았고 가정을 꾸렸었다라고만 말합니다. 그러나 덕분에 북한에 있던 딸을 3년 만에 데리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중국 생활 8년 만에 한국이나 미국으로 갈 방법을 알게 됩니다.
중국에 있는데 이제 전화 왔어요. 전화 왔는데 한국으로 갈 마음이 있으면 자기가 소개를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에 있는 브로커를 소개를 시켜줘서 전화번호를 줘가지고.
사라 씨는 당시 8살이었던 아들 정혁이와 함께 태국 난민 수용소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당시 가출한 딸은 데리고 나올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을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뭐 한 번은 죽는 길인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가다가 그래도 이 길로는 목숨은 걸었지만 또 살아나면은 희망이라도 있으니까 이제 떠나죠.
살아나면 희망이라도 있으니까. 암울했던 상황에서 사라 씨는 희망을 받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배를 타게 됐는데 두 줄이 6명이 탔는데 3명씩 이렇게 마주 앉았어요. 저희 아들하고 제가 마주 앉았어요. 그 옆에 또 어떤 여자분하고 이렇게 앉았는데 그 저쪽에서 웬 이렇게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중간에 앉았다가 그 불빛이 딱 나를 비치면 나 하나 때문에 또 그 안에 탄 사람들이 다 이제 그 불통 날 것 같아서 제가 뒤로 이렇게 뭐 그 배 그 뒷벽으로 좀 붙느라고 피신하느라 이렇게 뒤로 옮겨 앉았는데 그게 막이 없고 그냥 천으로 풍으로 그냥 풍이었어요. 이게 맨
기댈 수 없는
풍이었어. 천만 그냥 들이온 거예요. 근데 새까만 밤에 올랐으니까 그게 이게 막아져 있는 걸 보니까 그게 나무 판자나 뭐 철판이나 하여튼 기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지 그게 맨 천인 줄은 몰랐죠. 근데 나는 일단은 그 불빛을 피하려고 이제 뒤로 뒷걸음으로 물러앉는 순간에 천봉한 거죠. 근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준비 없이 천봉했으니까 나 엄마 하고 부르려고 이러는데 옆에서 부르지 말라고 치더래요. 그러니까 걔가 이제 엄마 하면은 그 소리 나면은 그 안에 탄 사람들 다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가 꼼 불러놓고는 이제 뒷말을 붙이지 못하고 지금도 정혁이 그때는 자기는 엄마가 죽는 줄 알았대. 물에 빠져서. 그리고 이제 내가 물에서 떴어요. 배를 잡았어요, 내가. 그 배를
잡았어요. 온 몸이 젖은 채로 강을 건넜고 몇 군데를 거쳐 라오스의 산을 밤새 넘었습니다. 모든 난관을 거치고 태국 난민 수용소에 도착한 사라 씨는 희망국을 선택하게 됩니다.
걔가 중국에서 있을 때부터 계속 영어말 배우고 싶어 했어요. 영어로만 자꾸
배우고 싶어요. 왜 어떤 게 그래요?
모르겠어요. 쟤는 특별히 영어를 자기는 배우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영어를 자꾸 배우고 싶다. 그래서 중국에서 영어 그 학원 같은 데를 알아봤더니 한 달에 800원인데
아들 정혁이의 희망국,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 미국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미국행 비행기를 타게 된 두 모자.
비행기를 손꼽아 기다리더라고요. 12시간 비행기를. 한국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오는 비행기가 뭐 12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정혁이 합해서 거의 20시간 비행기를 거의 탄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 난생 처음 비행기를 그것도 잠깐이 아니고.
캘리포니아를 거쳐 유타에 도착한 두 모자.
유타에 도착했는데 더 산 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미국이 아니라 하면서 아 이제 유타 가면은 유타는 이것만 좀 다를까. 그러니까 유타란 지역을 모르고 오니까. 근데 이제 유타에 딱 왔는데 보니까 막 이게 딱 북한이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북한이 맨 산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게 딱 우리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아무리 둘러봐도 고층 건물이 안 보이고 그다음 집으로 가면은 다 그 이게 땅 집으로 다 돼 있고 하니까 저런 카펫에서 안 살아나. 막 신발 신고 이런 데서 어떻게 우리가 자나. 막 이런 생각이
어느 하나도 감탄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도착한 첫날 보고 느낀 것들은 상상했던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라 씨는 분명하게 느꼈던 건 자유를 찾았다는 감격이었다고 말합니다.
일단 내가 자유를 찾아왔잖아요. 이 미국에 와서 이제는 나도 당당하게 정말 그 중국에서는 땅을 밟기도 무서워서 힘껏 내딛밟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뭐 정말 물우를 내가 걸른지 땅을 밟고 걸른지 이제 미국 땅에 왔으니까 야 이제 내가 이 땅을 힘껏 밟아도 되겠다 이제 진짜 이게 미국이 과연 맞나 정말 내가 미국으로 왔나 막 이런 그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제 내가 와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그 자유.
무엇보다 핏덩이였던 아들 정혁이가 엄마와 함께 그 힘든 시간을 견디고 미국에서 누리게 된 작은 행복들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감사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사라추 씨와 정혁 군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를 차례로 보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945년 5월 7일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이 연합군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The designated head of the German state signed the act of unconditional surrender.
그 결과 4년 7개월 동안 지속된 2차 세계대전은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해 바르샤바를 점령하고 이어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독일은 전쟁 초기 체코슬로바키아와 프랑스, 덴마크 등을 점령하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1944년 6월 미국과 영국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하면서 전세는 역전됐습니다. 이어 연합군은 프랑스를 해방시킨 데 이어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독일의 패배가 현실로 다가오자 독일 나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독일은 결국 1945년 5월 7일 연합군의 항복을 선언합니다. 1840년 5월 7일. 호두까기 인형으로 유명한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곡가 표트르 차이코프스키가 태어났습니다. 러시아 보트킨스크에서 태어난 차이코프스키는 5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는 등 음악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살 되던 해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학교에 진학하고 5년 뒤인 1866년 모스크바 음악원의 교수로 발탁돼 12년 동안 교수로 활동하며 작곡에 열중하게 됩니다. 이후 차이코프스키는 메데즈다 폰 메크 부인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음악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 이 둘은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직접 만나지 않고 편지를 통해서만 교류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차이코프스키는 후에 그의 4번 교향곡을 메크 부인에게 바치기도 했습니다. 평생 동안 37곡 이상의 교향곡과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 등 주옥 같은 발레곡을 작곡한 차이코프스키. 그는 러시아 고전주의 음악을 완성시킨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